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품에 안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갖 종류의 터치를 만들어냅니다. 연인들이 그토록 손을 잡고 싶어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팔짱을 끼고 서로를 더 밀착시키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사랑은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나의 손길이 그에게 닿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수년째 혹은 수십년째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플라토닉 러브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사랑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모를까?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손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런 행위는 참으로 친밀함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또 존경과 우정을 나누는 몸짓 언어입니다. 왜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환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의 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을 한결같이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31절에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같은 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4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은 그의 귀에 손가락과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셨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언제나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셨던 모습이 복음서의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간주되었던 병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곧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영혼은 온갖 죄악으로 부정하고 부패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을 이렇게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그들의 이 위선과 파렴치함을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저 한순간 그 대상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면 마침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분께서 벳세다에 오시니 그들이 한 논문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게네사렛에서 두로지경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가로질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벳세다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 긴 순회 여행을 이제 주님은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미치게 될 것임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벳세다에서 마지막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함께 분봉왕 빌립에 의해서 건설된 벳세다는 갈릴리 동쪽 국경 너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으로,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라는 도시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대표적인 완악하고 강팍한 도시로 결국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벳세다에서 또다시 소경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사실은 아마도 벳세다의 주민들이 바로 영적으로 이 소경과 다름없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평생 듣고 배웠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의 시대에도, 칼빈의 시대에도, 청교도의 시대 속에서도 그 진리의 황금기에 한복판에 살아서 그 귀한 진리를 수없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도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그 참된 복음을 듣고도 영혼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듣고도 영혼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뭐 그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낮추어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임하기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간절히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엄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도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 계시고 마음을 다해서 진리에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의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 소경을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손 대시기를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과 접촉을 하실 때 주로 사용되던 동사입니다.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요청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대로 부정한 병자를 만져달라는 요구 자체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했고 간절함으로 사람들은 그런 유대주의의 율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례한 요청을 언제나 기꺼이 용납해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러한 그들의 요청에 담겨 있는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언제나 주님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의 이 고단하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영혼을 낮추어 주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거울에서 데리고 나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뒤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기꺼이 그를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계획표 속에는 오늘 벳세다에서 이 소경을 고치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날 시각에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나 여러분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행하실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고 그 같은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치유의 기적적인 역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고치면 고칠수록 그래서 소문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에 주님을 공격하려고 기회를 보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이 피하고자 하신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절대로 아니라 주님의 얼마 남지 않은 공생애의 남은 기간 속에 이제 주님께서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일에 더 몰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소문이 불필요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벳세다에서 이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은 점차 치유의 사역을 이제 멈추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일에 더 치중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주된 사명은 병자들을 고침보다도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때가 이를 때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도로서 사명을 그들이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주님은 비밀스럽게 이 소경을 고쳐주고자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그의 손을 붙잡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 소경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동안에 아마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문만으로 듣던 그 예수님의 손에 자신이 이끌려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대감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흑암 속에서 건져내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 속에서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주님의 손을 붙들 만큼 그분과 친밀해야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발치에서 그저 저 먼 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축복스러운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눈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손 닿을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조차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 모욕적인 행위죠. 마가복음 15장 6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소하며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침을 뱉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눈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든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왜 내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까? 지금 더럽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속에서 겸비함이란 어떤 의도된 모욕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어떤 의도된 모욕도 능히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주가 원하시는 겸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우리는 그렇게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존해서 우리를 바닥까지 주님이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낮추어 주시길 내 영혼의 침을 뱉으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분명 이 자리에서 더 낮추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 내 인생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냐고 여전히 분노하며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준비될 때까지 주님은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놔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지 내게 침을 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자기의 눈에 침을 뱉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반항이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를 살리실 리도 주님이시고 나를 죽게 하실 리도 주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는 지금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소경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회가 내게, 성도들이 나에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아닌가요? 정미한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저격해서 우리의 뺨을 치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자신을 장사 지낸 사람은 그렇게 예배당 문을 박차고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답하기 마련이죠. 침을 뱉어도 주가 하시는 일이라면 이 모든 일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이어서 안수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보통은 치유를 명하시면 곧바로 병이 낫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경에게는 안수를 행하시고 나서 이례적으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보이신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붙잡은 상태로 주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다음에는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러 행동이 이 소경을 치료하는 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치 의사가 병이 아픈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주님이 이 같은 행동과 말씀을 이 소경에게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언행은 지금 이 소경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과 병이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말씀만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감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끌어올리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느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이고 격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4절에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침을 뱉어 안수까지 해주셨는데 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귀먹고 어눌한 자가 어떻게 됐죠? 즉시 귀가 열리고 완벽하게 말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외 다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치료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심에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소경에게 안수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초점을 맞추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 그의 눈이 가깝고 먼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완전하게 치유된 사실을 성경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소경을 고치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소상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자의 믿음의 상태를, 그의 마음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까지 감지하시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감지하고 자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마침내 기적의 치유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소경이 처음에는 아직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게 더욱 간절함과 기대감과 믿음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대부분의 권위 있는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완전한 믿음을 이끌어내고 계셨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시고 모든 의심을 소멸시키며 지금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한껏 상기되고 고무되도록 이렇게 극적인 과정을 주님은 연출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의 안수 이후에 그는 뚜렷하게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믿으셨나요? 나는 교회 온 첫날부터 열렬히 뜨겁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러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회심을 하기 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현실적인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든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된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많은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부정확하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모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막연하고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게 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더디 믿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불러일으키시는 일들을 꾸준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분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의 매로 다스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막으시고 죄의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점점 더 불어넣는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회심은 단회적일지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확고부동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오늘도 주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가시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도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만으로 고치기도 하시지만 누군가는 어루만지시기까지 합니다. 두 번이나 안수를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긍휼을 호소함을 뿌리치시는 차갑게 대하기도 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 누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대할 자와 냉정하게 대할 자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듯이 우리를 낳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마침내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얻게 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 위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의미조차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안이 막혀있고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이 아둔한 언행은 그리스도의 공생에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묵묵히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훈계와 책망보다는 언제나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강하게 제자들이 여전히 육의 것에만 치중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만 하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이르게 되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시고 이제 신앙의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내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위기의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상향 조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의지가 박약합니다. 어린아이는 고매한 지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챙기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책망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쉽게 토라지고 오해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투정합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신만 더 사랑받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신자입니까? 주님은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소경을 위해 손을 잡고 그에게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고 아직도 그의 시력이 희미함을 보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이내 그가 명백하게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그를 위해 침착하게 진행해 나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이끌어가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계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씻겨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시야는 흐렸고 깨달아가야 될 진리의 세계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깊은 진리의 심연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삼촌 가정하고 같이 갔던 것, 부산에 사시는 외삼촌하고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꼬마를 뒤에서 이렇게 저를 끌어안고 외삼촌이 수영장 바닥까지 몇 번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 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를 꽉 움켜잡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날 저는 아 죽는구나. 아 이렇게 내가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올바른 수영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제가 물에서 잘 뜨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물에만 들어가면 잠수함이 됩니다. 무지하고 몽매하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 보이냐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면서 점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가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를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밝은 시력으로 또렷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마을에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꾸 자극해서 마찰을 일으키시는 일을 주님은 피하고자 하셨고 이제 주님은 치유의 사역을 최소화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일에 온전히 그분은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일보다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더욱 본질적인 사역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더 많이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에 주님은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몰입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육체들을 다 고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한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은 바로 참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천국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성경의 66권의 정확무오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도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깨달아 알며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뜯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일수록에 평생을 간직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귀중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받았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내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일까? 평생을 걸쳐서 이것을 알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매우 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침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신이신지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가 인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패역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타락하고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하신 거죠. 이건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해 가는 것으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분명한 목표와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뭘 바라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 세상이 살 길은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 뜻을 부디 여러분 모두가 올바로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보면서 어두움에서 깨어나야 할 모든 소경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흑암이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찬란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